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남조선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곡의 가사를 읽으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사망해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외로운 가을날도 거절하신 기도도 또 아픔과 절망 중에 주시는 위로에도 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해야겠다고 다시 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자매님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들.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4주째 하고 있는데요. 분노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으니 오늘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은 자매님은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화가 나면 속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좀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나 자매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제 감정을 좀 저절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자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 감정에 맞는 노래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버럭 화를 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화가 날 만한 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분노 조절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은 자매님이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았는데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주제인데요.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분노 조절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고 오직 악의와 파괴만 낳을 것이기에 첫째 듣기를 속히하고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셋째 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압박을 받으면 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뭐라고 했지요? 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분노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데 분노 조절의 1단계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듣는다, 마음을 연다, 준비되어 있다, 들을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들을 마음을 준비해서 열심히 들어야 하는군요.
네, 화가 났을 때는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인데요. 무턱대고 반응하지 말고 순순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준비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또 알아듣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좌절하고 속이 상할 때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거나 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분노에 휩쓸려버립니다. 분노를 조절하려면 그 자리에서 이런 나의 반응을 멈추고 순순히 듣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좌절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일은 평소에 더 쉽지 않지만 갈등 속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노 이면의 진짜 속마음인 1차 감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잠시 멈춰야 하겠네요.
네, 그래요.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분노 조절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그 이면의 감정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과 상처를 들으면 나의 분노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분노를 가장 확실하게 누그러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공감인데요. 상대방의 의도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의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경청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처럼 쉽게 놓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경청하는 사람, 즉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가지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 가지씩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하던 말을 멈춥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해거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텔레비나 신문, 전화통화나 음악을 듣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집중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을 잊고 공상에 빠지거나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눈을 바라봅니다. 눈을 맞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면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일곱 번째,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가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이 감정이 담긴 단어를 사용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말이 재미없거나 실없다고 속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전부가 아니더라도 두세 가지 정도를 골라서 가족 중 누구에게나 아니면 친구에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내가 느꼈던 분노가 정말 내려가는지 얼마나 내려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첫 시도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면서 우리는 분노 조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도 속히 들어야 합니다. 아까 분노 조절의 1단계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나와 상대방 이렇게 두 사람을 바라보실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분노 반응이 느려지고 분노가 서서히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종종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인도하심도 받고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은 말씀 읽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 그럴 때에는 암송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 조절의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말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입 밖으로 말을 내기 전에 멈추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가 될 말은 금하고 전달하려는 말은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잠깐이라도 입을 다물면 멋진 비판과 상처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우리의 목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나 자매님이 시편 39편 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멘. 예은 자매님은 잠언 21장 23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말하기를 더디해야겠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내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잠시 멈추어 식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상대방도 자제력이 생깁니다. 격하게 대화하던 중이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멈추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 상황에서 잠시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밖에 나가 걸으며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과 언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약속할 수 있다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분노 처리 4단계를 활용해서 감정과 이유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대화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노의 이면을 더 잘 이해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잠시 떠나 있을 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관심사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잠시 떠나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인신공격과 방어, 분노에서 잠시 떠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시간을 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둘 다 그 문제를 두고 좀 더 침착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준비가 됐다면 다시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을 갖게 되면 말하기를 더디하게 됩니다.
해를 입힐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의 1단계는 생각하며 경청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더 참을 수 있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분노의 이면을 평가할 수 있고 자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려던 반응을 바꾸어서 속도를 늦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를 늦추려면 서로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늦추기 위한 실행 방법 6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씩 읽어주세요.
첫 번째, 비난이 아닌 말투로 필요를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와 사실에 집중하고 인격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화가 격해지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얼마 후에 다시 이야기를 계속할지를 생각해 둡니다.
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 폭탄의 신관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격해진다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성내기를 도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것에서도 성내기를 도디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때에 화가 나는지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나 식료품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쌀 때에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분노는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상적인 불편이나 순간적으로 좌절을 느꼈을 때에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주된 원인이 어렸을 때 자신이 필요를 채움받지 못했던 고통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상의 생활 양식과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깊은 상처와 관련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횟수를 줄이고 예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슨 일로 얼마나 좌절화를 내는지 살펴봤는데 그 횟수가 너무 잦고 분노도 많다면 마음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정신적 고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노 세 번째 시간에 보았는데요. 더 많이 압박받거나 탈진하거나 바쁠수록 성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분노를 줄이는 열쇠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관계, 건강, 재정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사건과 환경은 너무 다양한데요. 이제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은 속도를 늦추고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서두를 때에는 사람들이 퉁명스러워지지만 서두르지 않을 때는 남에게 더 잘 해주려고 배려할 수 있고 참을성도 생깁니다. 서두를 때에는 삶이 이겨야 할 싸움처럼 느껴지지만 서두르지 않을 때는 사소한 일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서두르는 사람이 서두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려면 잘 고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적절하게 고조하는 것은 남에게 불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졸할 줄 알면 오늘 할 일도 줄어들고 서두르는 일도 줄어들고 정신적 고통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높을 테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 우선 좀 생각해보고 싶다와 같은 답을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거절할 수 있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대면하고 약점을 생각해야 하고 부족함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변호하고 책임을 숨기고 부정하고 축소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밀어내게 됩니다.
미안하다, 나의 불찰이야 라는 말로 사태가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자신과 자기 행동을 변호하며 핑계댈 때 분노를 무기로 쓰기가 더 쉬워집니다. 분노를 낮추는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일할 때 방해를 받으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쉽게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받을 때 더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 장소, 상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또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상처에 관해서는 고통을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도록 내어드릴 때 분노가 있을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된다면 분노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시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내 처지를 수용하는 일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지금과 달랐으면 또는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욕심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난도 받고 야박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적당하게 처리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되새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더움을 힘입어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분노를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기를 얻고 살아날지 알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느림, 궤벽, 잘못된 의사소통을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해해주는 것이고 실수에도 참아주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친절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맞아주셨고 추방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고 아이들을 오게 하셨고 용서받고 회복된 탕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자와 강자, 죄인과 정직한 자, 탕자와 성실한 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져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생과 실패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매님들은 분노 조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감정을 즉시 표출하는 편은 아니지만 속으로 억누른 채 오래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것, 경청과 공감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왜곡된 해석 대신 이해의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임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멈추기 어렵고 내 기준으로는 쉽게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감정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시작임을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몹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져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제 화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누군가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럴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모욕을 당하셨고 그 모욕의 얼마만큼은 저 때문에 겪으셨습니다. 노를 바라며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도 노하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기억과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분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은혜를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더 멀리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측량 못할 은혜로 감화를 받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 반면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마다 독자가 다르군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죠. 근데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인 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달리다금 하고 뭐라고 하나요?
네. 번역하면 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 독자에게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르는 단어이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번역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아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번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류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구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 나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의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용서에 관해서 질문을 하죠.
네, 사실 용서는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죄나 잘못한 일을 저질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이고 또 혹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고 보면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넓게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꼭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물질적이고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해요.
네, 목사님 그런데요. 만약 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피해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덮어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도 해야 하는 거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손해를 입혀도 다 괜찮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사과를 하고 적절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용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살다 보면 용서하기가 어렵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사실 있어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마음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혹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간략하게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용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거나
네, 그냥 내가 힘들면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 생기면 제가 애써서 막 그 사람을 용서한다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내 안의 안전 감정을 좀 환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편이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구나. 어쩌면 이렇게 우리 사라자매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는 약간 그 북조선에서 살 때의 사례를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약간 저희 집을 계속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계속 감시를 받아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자다가도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미어지고 네, 좋은 기억은 아니어서 좀 안 좋은 기억인데 그래서 약간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가끔은 너무나도 무겁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일곱 번을 70번 하라고 하세요. 7번을 70번 하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 했으니까 지금 7 곱하기 70이 되거든요. 그러면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데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490번 하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490번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일곱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면 되나요?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 묻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일곱 번을 70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더더욱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70번을 7번을 70번씩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하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7번을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도 그래요. 아, 나는 790번이 아니라 또 7번이 아니라 한두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 달란트 탕감 받은 비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을 보시면 한 종이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 만 달란트 하니까 별로 이렇게 어떤 금액 정도인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그죠? 임금이 와서 그 종에게 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지만 갚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종은 임금에게 이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결국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 목사님은 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돈인가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사용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심지어 만 달란트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 그만큼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은 셀 수 없는 큰 금액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 달란트 할 때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조선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억이라든지 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금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큰 금액의 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니까 친구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요. 30절입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늘.
아,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니, 자신은 엄청난 큰 돈,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그에 비해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어떻게 친구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둘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여기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불쌍히 여기고 얼만큼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긴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그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은 또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얼만큼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그런 불쌍히 여김으로 그러한 용서를 먼저 알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와 책임감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 내가 얼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얼만큼 용서를 받았는지 알 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얼만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경험한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우리 두 분은?
네, 저는 가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참 힘들었겠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속마음까지 다 받아주시고 또 끝까지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느낄 때 아, 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얻게 된다. 네. 맞아요.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 모습까지도 용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받아주시는 네. 거네요. 네.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네. 네, 우리 네. 사라 자매님은?
네, 저도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든 관계든 정말 내가 쓸모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막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사실 뭐 사람도 불평하고 사람한테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면 꼭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쏟아내어도 내는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알 때만이 그 힘으로 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나눔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말해볼까요? 나눠볼까요?
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해 주신 말씀이 좀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의 감정으로 용서해 주거나 그 순간의 용서가 아니라 정말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방해물이 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내가 먼저, 끝없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만 좀 더 크게 봤던 것 같고요. 약간 상대방의 잘못을 계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주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탕감받은 만달란트는 제 힘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큰 은혜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저도 누군가를 향해 다쳤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조금이나마 네. 뭐 한꺼번에 열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맞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먼저 깊이 깨닫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우리가 끝없는 용서 또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찬송하도다 주.